AWCA와 행복 찾기. 안녕하세요. 행복 찾기 진행을 맡은 AWCA 사무총장 진미경입니다. 계절의 징검다리 같았던 춥고 가슴 시리던 2월이 가고 마침내 봄바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힘들었던 일들 있으셨다면 다 털어버리시고요. 희망찬 마음으로 3월 행복 찾기 시작합니다. 세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S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프랭클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상담 편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62세 부부로 영주권 3년째이고 조지아에 살고 있으며 부부 합쳐서 월 1,700불 정도의 파트타임 수입이 있고 집은 있지만 은행 자산을 다 써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듣기로 조지아에는 오바마 메디케이드도 없다고 하던데 다른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없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 예. 조지아에서 온 질문입니다.
네.
조지아에 우리 그 한국 교포들이 많이 사니까 그 조지아에서 질문이 가끔 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은 신분이 영주권 3년밖에 안 되고 연령도 62세구만요. 이제 그러면은 그 오바마 케어 메디케이드의 범위에 살고 계시는데 오바마 케어 메디케이드는 18세 이후로 19세부터 64세까지 사이에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영주권자 이상이면은 영주권 받은 지 그부터 바로 그 오바마 케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기본적인 법이요. 근데 오바마 케어 법을 적용하지 않는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예, 미국에 지금 50개 중에 10개 주가 오바마 케어 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스테이트들이 이제 보면은 알라바마, 플로리다, 조지아. 이분들이 조지아에 살고 있잖아요. 조지아, 캔사스, 미시시피, 또 사우스캐롤라이나, 또 테네시, 텍사스, 위스콘신, 와이오밍 이렇게 10개 주가 오바마케어 메디케이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대신 그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디케이드의 보험 문제는 스테이트별로 적절한 법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바마 케어 메디케이드라고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지아의 경우가 이렇게 됐는데 조지아에는 이제 오바마 케어 메디케이드 법이 없기 때문에 조지아 자체에서 어떤 그런 그 이제 19세부터 64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건강 혜택을 보호해 주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지아는 이 연령층에 19세부터 64세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디케이드를 패스웨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자격은 그 페더럴 포버티에 준합니다. 그러니까 페더럴 포버티가 지금 개인의 한 사람일 경우에는 한 달에 1,255불이잖아요.
네.
그 인금 미만이거나 또는 은행 자산이 2,000불 이상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면서 동시에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일을 해야 됩니다. 이 패스웨이스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일을 하거나 일을 해서 한 달에 80시간 이상 한 달에 80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아니면 잡을 받기 위해서 잡 트레이닝을 받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은 집의 그 밸류가 63만 5천 불까지는 자산으로 계산을 안 합니다. 그게 뭐 40만 불짜리든지 50만 불짜리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그 메디케이드 패스웨이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또 그 재산이 초과되는 걸로 해서 패스웨이를 받지를 못합니다.
네.
그리고 영주권 5년입니다. 대부분의 스테이들이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 영주권 5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폴리티컬 정치 망명자라든지 아니면은 그 레퓨지 난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18세 미만의 어린이들 또는 임신부 이런 분들에게 주는 메디케이드에는 영주권 5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되면은 그 조지아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패스웨이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오바마 케어처럼 건강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네.
근데 이분의 경우는 지금 영주권 3년인데다가 집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네.
집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인컴이 1,700불 정도 둘이 합방인가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2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양편입니다. 이제 거기에 그 패스웨이스에 해당이 안 되면은 꼼짝없이 2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를 그 조지아의 주정부에 확인하려면은 전화번호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패스웨이스에 그 메디케이드 스페셜 프로그램의 패스웨이스의 전화번호가 에리아 코드 404-657-5468 거기에 패스웨이스 메디케이드 오피스입니다. 전화를 해서 사정이 어떤지 리뷰를 다 받아가지고 자격 여부를 판단해서 된다면은 애플리케이션 보내주면은 필답하면은 메디케이드를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거기에 전화를 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또 조지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그 상담 내용을 받아서 답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사시면서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AWCA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AWCA는 뉴저지 버긴 카운티 딘에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201-862-1665입니다. 프랭클리 선생님께서는 매주 화요일에 대면 혹은 전화상담하고 계십니다. 다음 편지입니다. 저는 70세의 독신으로 영주권 16년째이고 뉴저지에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받고 소셜 시큐리티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 고국에 가서 살고 싶어서 준비 중인데 역이민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고 혹 한국에서 살 수 있는 형편이 좋지 않아 다시 미국으로 올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도 미리 알아보고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안내를 부탁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 예. 70세가 되도록까지 혼자 살으셨네요. 영주권 16년이니까 미국에서 16년 동안 혼자 살으셨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노후를 혼자 살기 외로우니까 고국에 가서 보낼까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6년이 되도록까지 영주권만 가지고 있고 시민권을 안 가지고 계시네요. 시민권을 받고 계시는 것이 좋겠는데 참고로 65세 이상 영주권 15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어로 시민권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한국말로 시험을 볼 수가 있어서 시민권을 쉽게 딸 수 있기 때문에 시민권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민권 가지고 있는 경우하고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하고는 한국에 갈 경우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한국에 나갈 경우에 1년 이상 체류를 하겠다 그러면은 리엔트리 재입국 허가를 받아가지고 가야 됩니다.
네.
재입국화가 2년까지 한도로 줍니다. 그러니까 재입국화를 받아도 2년밖에 못 사는 겁니다. 물론 2년 이상 있게 되면 그걸 연장을 또 재신청해서 연장하면 되는데 그게 일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시민권을 가질 경우에는 재입국화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 장기 체류하더라도 시민권자들에게는 다시 재입국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지금 메디케어도 있고 메디케이드도 있고 소셜시큐리티도 받고 계시거든요. 근데 소셜시큐리티만 소셜시큐리티는 한국에 가서 미국에서 타던 액수를 100%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가기 전에 한국을 나가기 전에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 가가지고 한국에 있는 은행 구좌를 알려주고 글로 보내달라 그러면은 은행 수수료만 제외하고 다 한국에서 100%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셜시큐리티는 변동이 없어요. 그러나 메디케어는 해외에서 커버가 안 되니까 커버레지가 정지가 됩니다. 또 메디케이드도 있는데 이분은 메디케이드는 한국에 장기 체류를 하게 되면 미국에 있는 메디케이드는 소멸돼버립니다. 캔슬돼버린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분은 어떻게 돼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소셜시큐리티는 한국에서 사고 있고 메디케어는 커버레지만 정지가 되고 미국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다면은 메디케어도 부활되고 소셜시큐리티도 미국에서 탈 수가 있지만은 메디케이드는 네.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그 상황이란 것을 참고로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자가 한국에 가기 위해서 1년 이상 갈 경우에는 그 리엔트리 퍼밋 재입국화를 받는 절차가 이민 신청한 것처럼 조금 까다롭습니다.
네.
그거는 이민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기간도 상당 기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신청을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재입국화가 나올 경우에는 그 허가를 한국에서 받게 해달라. 허가서를 한국에 가서 받게 해달라. 그러면 또 한국에 가서 미국 대사관 영사과에 가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은 여기서 하고 허가서만 한국에 가서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미국을 다시 오고 싶다. 이제 거기까지 이분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여기민 갔다가 살기가 또 불편하니까 미국으로 다시 오겠다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이럴 경우에 영주권자일 경우에는 재입국화 리엔트리 퍼밋 받는 유효기간 2년 이내에 해내야 됩니다. 2년이 지난 후에는 영주권 자체가 소멸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서두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에서 이제 미국으로 다시 올 경우에 미국에 있는 뱅크 어카운트를 알려주고 소셜시큐리티를 미국에 있는 뱅크 어카운트로 보내달라 그러면 보내줍니다. 그건 영사과에서 신청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셜시큐리티를 미국에 있는 뱅크 어카운트에서 받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동시에 메디케어가 다시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메디케어하고 소셜시큐리티는 미국에 오자마자 다시 받을 수가 있고 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메디케이드는 지금 가지고 있던 메디케이드는 소멸돼 버렸으니까 그때는 완전히 메디케이드는 새로운 재정 사정에 의해서 새롭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제 복잡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절차가 된 것을 알아두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민권자를 받고 한국을 나가서 사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시민권을 받고.
네. 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한국에 다시 역이민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여기서 영주권 16년 갖고 계셨으면 시민권은 받고 한국을 가시더라도 가라 하는 프랭클 선생님의 제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궁금하신 내용 AWS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201-862-1665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시면 저희 저희는 상담을 친절하게 우리 자격을 갖춘 직원들 그리고 프랭클리 선생님의 경우는 매주 화요일에 대면 혹은 전화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블리세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S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AWCA는 2025년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 서비스를 하는 공식 기관으로 KCS와 공동으로 의료보험이 없는 분들께 무료로 보험 가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갱신이나 가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201-862-1664로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이더블유세와 함께하는 건강 프로젝트 임경아 의학영양학 박사님 모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 방송 네. 들으시고 너무 도움된다고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네. 메시지 보내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떤 걸 할까요, 오늘은?
아마 어르신분들 중에서 아니면은 아마 자녀분들도 제일 걱정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부모님이 이 병만큼 걸리지 않았으면 하는. 하지만 굉장히 발병률이 높은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네.
바로 뇌졸중인데요.
네.
뇌졸증이 아니고 뇌졸중입니다.
뇌졸중.
예, 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중풍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네, 중풍. 예.
혈관에, 뇌혈관에 가야 하는 영양소와 산소가 막히거나 아니면 터지거나 아니면은 또 이게 빈혈이라서 뇌빈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네.
충분히 올라가지 못해서 그래서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 뇌졸중이 사실은 죽음을 부르는 병이잖아요.
네. 이 3시간 이내에 발견한다면
네.
굉장히 럭키해요. 우리가 그래서 골든타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뭔가 내가 기분 나쁘게 어지럽다. 아니면 내가 너무 그 두통이 심하고 메스껍고 그리고 뭔가 어디가 마비되는 느낌이 든다. 이랬을 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뇌졸중도 사실은 뭐 많이 들으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먼저 생각하지만 네.
그렇죠.
네. 지금 임 박사님이 네. 이제 보시기에 이 네. 뇌졸중이 네. 발생하는 빈도수가 지금 언제 뭐 나온 연구 결과가 있나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네. 뇌졸중이요.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는 6명 중에 한 명이 걸린다고 해요.
그럼 굉장히 많은데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네.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이 원인을 보면은 고혈압에서. 네. 혈압이 너무 높은 경우, 고지혈, 당뇨,
네.
이런 만성 질환, 그리고 또 이제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네.
그리고 이제 음주라든가 과도한 흡연, 음주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어떻게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누구도 사실은 이 리스크 요인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뇌졸중하고 먹거리도 이제 영향이 있겠죠.
당연히 네. 있습니다. 근데 이 뇌졸중에 대한 식사 관리의 원칙이
네.
어떻게 보면은 고혈압 식사 관리 원칙하고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왜냐면은 혈압이 높다라는 거는 그 식이 원인 중에서 짜지 않게, 맵지 않게, 기름지지 않게 하는 게 이제 기본 원칙인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쉬 다이어트라는 게 있어요. 네, 미국에서 이렇게 만든 그 협회에서 네. 만든 건데요. 이거 뭐냐 고혈압을 예방하는 식단입니다.
네.
네. 여기에 원칙을 보면요. 무조건 저염식이 기본입니다.
저염식.
네. 네. 소금을 우리가 뭐 하루에 한 5g 정도만 줄였다 하더라도요. 실제로 수축기 이완기 혈압을 20 정도를 줄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수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미국의 고혈압 환자를 분포를 보면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넘버원일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 고혈압의 기준을 대폭 강화했어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고혈압의 기준이 얼마인가 이렇게 여쭤보시면 보통 140에 100 이렇게 넘으면 고혈압 아닙니까 했는데 미국에서 그 수치를 대대적으로 낮췄어요.
낮아져.
네, 130.
우와, 네, 130.
네, 왜냐하면은 네. 요 단계에서 고혈압으로 기준으로 정해서 한 6개월 동안 식이요법, 이 대시 다이어트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네. 그 다음서부터는 약을 먹을 것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한국은 140인데요.
네.
미국의 기준은 130입니다.
130.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니까 미국의 50%가 이 고혈압 인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웬만하면 다 들어갈
다 들어갑니다.
것
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뭐 약을 먹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140이 넘었다. 그리고 150이 넘는 상태가 지속이 되고 떨어지지 않는다. 식이요법을 해도 떨어지지 않는 데는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될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일단 저희는 그래도 식이요법으로 좀 잡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이소금입니다.
소금.
근데 이소금을 저희가 무시하시면 안 되는데요.
네.
일단 우리가 맛있게 먹는 또 먹방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라면 라면 한 끼에 소금이 2000mg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2000mg이라고 한다면은 전 세계의 그 기준이 있어요. WHO에서 정한 하루 권장량이 2000mg입니다.
라면 하나로 끝나요.
하나로 끝납니다.
네.
근데 뭐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것만 먹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쉽게 잘 먹는 중국식에서 뭐 짬뽕 한 그릇 먹었다 그럼 2400이 넘어가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음식에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소금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레시피가 있는지 이걸 아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라면이나 짬뽕이 생각나니까 파스타가 생각나는데
파스타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래도 다행인 건 국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국물에 이 맛을 내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소금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같은 양이다 하더라도 간장인 경우에 그게 좀 더 낫고요. 그리고 또 연구를 해보니까 된장에는 혈압을 이렇게 올리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이왕이면은 천일염보다는 뭐 된장을 맑은 국을 드신다거나
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된장국을 끓인다 하더라도 레몬을 이용하시잖아요. 그럼 레몬을 짜서 넣으면 싫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신맛은 하나도 안 나고 짠맛이 올라갑니다.
아.
그래서 양은 소금량을 줄일 수 있고요. 맛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응용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기름 대신에 물로 이렇게 볶는다든가. 네. 레시피가 많이 있긴 한데요. 내가 만약 고혈압 인자가 있다. 그리고 유전적으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고혈압이 있거나 뇌졸중이 있거나 그러신다고 하신다면은 40대부터는 이런 식이요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뇌졸중도 그렇지만 이 머리와 관련해서는 연결되는 게 이제 치매가 또 두려운 건데.
그렇죠. 네.
사실 이것도 다 계속 같이 연관.
같이 연관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왜 제가 고혈압을 강조하냐면은
네.
혈압이 높아진다는 그 원인은 우리가 혈관이 굉장히 많은 수많은 길이 있잖아요. 뭐 인체 내에 가는 곳에 어딘가가 막혔거나
네.
네. 제대로 가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이 많거나
네.
또 이제 짠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어딘가 혈관이 막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막혀 있으면 심장은 더 과부하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더 많은 혈액을 보내게 되고
네.
어딘가에 막히기 때문에 거의 터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흐름이 잘 흐르게 해주는 게 사실은 식이요법의 기본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저염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혹시 물을 적게 먹은 건 아닌가 그것도 보셔야 됩니다. 물만 잘 드셔도 웬만한 질병들은 고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물을 많이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물은 우리 혈액을 순환하는 데 있어서 영양소뿐만 아니라 산소도 공급을 해주는 데 우리가 산소가 불과 뭐 10% 10분이 안 가도 치명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평상시에 물을 잘, 좋은 물을 섭취하시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뇌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더 먹어야 되는.
네. 한의학에서는 비슷한 기능에 비슷한 구조의 식품을 먹기도 했어요.
어떤?
예를 들면은 콩팥은 콩이 좋다고 하고요.
네. 네,
콩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네.
호두가 뇌에 좋다고 합니다. 호두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뇌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뇌를 구성하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호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패되지 않은 네, 이왕이면은 뭐 안 까서 그냥 통으로 이렇게 해서 몇 개씩 드시는 것도 좋겠지만 좀 너무 귀찮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많은 양을 사지 마시고 조금 조금씩 사서 호두도 한 반줌 정도 그게 하루에 필요한 양입니다. 너무
네.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이 정도라면은 순환을 도와주는 그런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루에 그 호두,
네.
호두를 한 반줌, 내 네, 주먹에 네. 반줌 정도 주시면
네.
뇌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네.
뭐든지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뭐, 뇌로 가는 영양소가, 뭐, 이 호두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내가 식사를 잘 하고 있나. 그리고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 기가 끝까지 전달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내가 너무 운동을 안 해도,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지만 이렇게 순환이 잘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온도에 따라서 예민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너무 갑자기 날씨, 일교차가 차가워졌다 할 때는 혈관이 수축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그런 혈관, 뇌혈관에 이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모자 쓰시는 거 네,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네.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추위에 조심하시고 또 그 외에는 어떤 걸 더 조심하면 될까요?
일단 저는 운동이라고 하고 싶어요. 네, 운동인데 이 운동이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으로 먹어가지고 전달하는 데는 많은 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조금만 산책을 하고 그 뛰면은 이게 그 심박동이라든가 이게 달라지잖아요. 내 얼굴이 빨개진 것만큼 그만큼 이제 순환이 잘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아무리 이제 바쁘더라도 잠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요. 바쁘신 분들은 운동도 못 하고 식사도 그 이렇게 불규칙하고 그리고
네.
또 야식이나 이런 빈도수가 높잖아요.
그렇죠. 네.
운동하시고 새끼 잘 드시고 뭐 잠도 충분히 주무시는 분들은 많이 달라요.
다르죠.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스트레스를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심호흡만 하더라도 뇌는 착각을 한다 그래요. 내가 안정되어 있구나. 내가 지금 편안하구나. 그래서 아무리 내가 뭐 그 심각한 상황이 있더라도 그럴 때마다 심호흡하시고 산책하시면서 자꾸 명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몸이 긴장 상태가 아니라는 거
네.
그거를 주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제가 여쭤보자면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운동을 즐겨 하세요. 근데
네.
이제 식사를 하고 나셔서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바로 운동하면 안 된다. 뭐 얼마 있어야 된다. 근데 영양학적인 네.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네. 이거 전후 운동 전후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는 잠자기 전에 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잠잘 때랑 평상시에 낮에 활동할 때랑 대사가 달라지거든요.
네.
잠잘 때는 모든 대사는 쉬는 모드로 가요. 그래서 음식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 음식을 그냥 바로 저장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네.
쉬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녁을 좀 일찍 드시고 그다음에 한 30분 후 산책하시고 운동하시고 그리고 가볍게 씻고 물 충분히 드시고 그리고 수면을 취하시면은 운동 효과를 더 배를 늘릴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는 당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시간 저녁 때 이용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인 운동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녁 식사는 조금 일찍 하시는 게
네.
어쨌든 건강에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도 임경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